아, 오늘은 커피 없어요?
지리산에서 공수한 향긋한 차로 좀 준비해드렸고요. 눈을 감아보고 좀 마셔보시면은 향의 좀 진가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향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탈락입니다.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 시즌2가 나와서 성황리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엄청나게 평이 좋아서 저도 보기 시작했고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몇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에는 그냥 한국인의 소울푸드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요리의 기교라든지 와 저 요리가 어떨지 궁금하다라는 느낌도 주지만 야 빨리 가서 저것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중식을 엄청 좋아하는데 후덕진 셰프님의 첫 번째 인트로 요리 경력만 50년이 넘는다. 난 아직 50년 안 살았는데 웡으로 불맛을 낸 뭐라도 먹어보고 싶어요. 또 워너비에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어요. 이 소울푸드 전문가들은 대체로 평생 동안 외길 고수 한 가지 요리만 해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라운드에서 너무 탈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즌1에는 뭐 만찢남이라든지 아니면 요리하는 또라이라든지 이런 독불 고수들이 나와서 우와 저거를 저렇게 해석한다고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는데 이번 시즌은 뭐 기기로 가면 더, 점점 더 재밌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어떤 요리를 할지 궁금하다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계시는 요리를 내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점. 근데 어쨌든 흑백 요리사가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큰 기여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 파인다이닝의 성장 같아요. 저도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씩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여러 계기를 통해서 셰프님들하고도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데 셰프님들이 우리나라가 파인다이닝이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요즘 뭐 케이팝 디몬 헌터스 같은 게 떠서 외국인들이 한국 파인다이닝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와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먹는 거를 다 빼면 우리나라의 단골 손님들만 가지고는 파인다이닝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한국인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한국에서 요리에 돈을 많이 써서 파인다이닝이 확 늘었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유명한 집들이 문을 닫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흑백요리사 1, 2를 걸치면서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아니면 옛날에 이걸 즐기다가 안 가다가 바빠서 요번에 보니까 저 집 다시 가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다시 예약을 하는 손님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파인다이닝을 예약해서 오다가 흑백요리사 2가 뜨니까 모든 파인다이닝을 한국인들이 다 예약해버려가지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흑백요리사 보면 파인다이닝 음식을 꼭 저렇게 먹어야 되나? 아니면 파인다이닝은 왜 어렵나?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 채널에서도 파인다이닝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의 1위를 차지했던 센트럴이라는 페루에 있는 레스토랑 헤드 셰프인 비힐리오 말티네즈 셰프님과 비체나라고 하는 미셸린 2스타 한식 파인다이닝 집에서 한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의외로 이제 댓글에 이런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한식의 맛을 알려고 그러면 오히려 저기 전라도에 내려가가지고 장과 반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저런 파인다이닝은 사실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지도 않고 왜 저 가격을 받는지 이해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 갔다 왔는데 프랑스가 요리의 나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프랑스 가면은 요리가 별로 맛 없더라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다이닝의 나라인 프랑스의 일반적인 요리가 왜 맛이 없는지와 그리고 왜 한식 파인다이닝에 가서 외국인들은 감동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읽은 책이 있어요. 장 로베어 피테라는 프랑스 요리 지질학 박사가 1990년대에 쓴 La Gastronomie Française, 프랑스 요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요리와 지적으로 분석하고 예술로서 즐기기 위한 요리가 어떻게 프랑스에서 갈라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 아카데믹한 갈래가 어떻게 세계의 파인다이닝의 기초가 됐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왜 프랑스를 요리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파리에 가서 1988년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받고 그때부터 메뉴와 서빙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걸로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어요. 랑브라지라는 레스토랑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랑브라지에서 밥을 먹고 나가는데 갑자기 웨이터가 잠깐만 집에 가지 말고 기다리시래요. 인사하고 싶은 분이 있대요.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수 셰프님이 나왔습니다. 한국 분이었는데 궁금해셨어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근데 제가 랑브라지에서 했던 경험과 가스트로미 프랑세스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영화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면 파인다이닝이 요즘 너무 어려워진 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화인 The Menu라는 영화가 있어요. The Menu라는 영화는 호스론이라고 하는 가상의 음식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국 배우 랄프 파인스가 스타 셰프로 나옵니다. 이 음식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섬이 있는데요. 모든 식재료는 이 섬에서 직접 셰프가 기른다고 하고요.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열몇 명의 인원만 섬에 들어가서 식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오로지 요리에만 집중하면서 슬로빅 셰프의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 영화니까 좀 스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식객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셰프 슬로빅이 자기가 요리사로서 고객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예술가적 환멸 때문에 사실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객들을 그 과정에서 모두 다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영화는 호러예요. 장르로 보면은.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현대 미술이라든지 또는 현대 인테리어, 현대 패션 앞에서 느끼는 그 장벽을 세세하게 비판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테일러는 자기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사실 여기에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분석하는 거를 자기랑 데이트하러 온 사람한테 자랑하러 온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나는 요리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라고 잘난 척을 하러 오는 것 자체가 요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첫 번째 이유다 라고 이 영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릴리안 블룸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있죠. 이 평론가가 극찬하지만 다른 테이블에선 다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Breadless bread dish라는 거예요. 빵이 들어있지 않은 빵 요리라는 요리를 내옵니다. 돈 많은 금융계 친구들은 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빵 가져와 이러고 있고요. 말고라는 친구는 빵이 없는데 무슨 빵 요리야 그러면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릴리안 블룸이라는 평론가는 말이 멋있는 게 중요하지 요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빵이 없는 빵 요리라고? 역시 에지를 잃지 않았어. 파격적이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슐랭 가이드처럼 전문 평론가들의 평점을 가지고 평론을 하다 보니까 전문 평론가들은 너무 많은 요리를 먹어본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고 파격적인 거에 높은 점수를 주다 보니까 빵이 없는 빵 요리처럼 관념 예술에 높은 평점을 주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식할까봐 아무도 말 못하는 이런 다이나믹을 또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빵이 없는 빵 요리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담론만 남고 실체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패션도 그렇잖아요. 발렌시아가 패션쇼에서 실제로 쓰레기 봉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패션이라고 했을 때 옷이 없는 패션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예술이 평론에 의해서 담론이 실체보다 중요해지는 과정을 릴리안 블룸이 빵 없는 빵 요리를 극찬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이 영화의 엄청난 패러디적인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부자 단골들, 우리 정도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먹을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하는 그 노커플들한테 지난번에 뭘 드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메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셰프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집념을 가지고 만든 그 요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 먹기 때문에 오히려 요리에 관심이 없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파인다이닝의 객들이 이루어져 있고 꼭 파인다이닝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던 아트 갤러리에 가는 사람들과 하이패션에서 평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반인들은 이해도 못하고 감동도 없는 예술과 음식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슬로우윅 셰프가 이 말고를 불러가지고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사람만 자기가 의도했던 그런 위선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는 나랑 비슷한 슬픈 눈이 있어. 서비스직의 눈.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고가 우연히 셰프의 방에 하나의 옛날 기사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셰프가 스타 셰프가 되기 전에 동네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굽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엄청나게 행복한 장면을 보면서 이 말고가 나가다가 셰프한테 얘기하죠. 나한테 치즈버거 하나 만들어줘. 그때 이 셰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치즈버거를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불태우기 전에 이 말고만 보트를 타고 탈출하게 해줘요. 그래서 말고가 생존한 사람의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치즈버거를 뜯어먹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자들의 위선을 비꼬고 약간 오징어 게임처럼 계급 갈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가스트로노미 프랑세스라는 책을 읽어보고 또 왜 어떤 파인다이닝 가면 되게 불편하고 어떤 데 가면 즐거운지를 비교해보고 왜 또 그 비힐리오 마르티네즈 셰프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파인다이닝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를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더 메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평론가들과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들과 나는 요리를 잘하라를 과시하러 가는 아마추어들로 음식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요리는 어땠을까 해서 제가 갔던 곳이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랑브루제라는 레스토랑이고요. 에피타이저는 그 음식점에서 80년대부터 계속 해왔던 메뉴로 유명한 딱새우의 일종을 위아래다가 튜일, 내가 그거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흑백요리사 투보 알았어요. 튜일이라고 왜 그 스타킬러님이 축축해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딱한 망 같은 거 굽잖아요. 그 튜일로 위아래를 감싼 랑구스틴이 소스 위에 떠있는, 그리고 저는 이제 캐비아 요리 시켰고, 대파 캐비아 요리. 프랑스 요리하면 소스잖아요. 소스를 먹으면 대체로 이렇게 무겁단 말이에요, 배가. 근데 소스가 되게 위치해요. 근데도 배에 그렇게 무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쳐다보니까 이 소스를 레둑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육수를 낸 다음에 이거를 요만큼 졸이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 이만큼 만든다 또 졸여, 또 졸여, 또 졸여. 그래가지고 끈끈하게 남긴 그거가 리덕션 소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배에 그렇게 무리가 안 된대요. 근데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물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도 많이 써야 되니까 요즘은 루라고 하는 일종의 밀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응고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양고기를 다섯 부위로 잘라가지고 다섯 개 다른 방식으로 요리한 걸 먹었거든요. 처음에 두 부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부위가 나와요. 처음에 한 부위는 칼파치오 육회, 아주 얇게 썰은 육회,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양갈비, 양간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랑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부위별로 먹고 조리법이 다 다르니까 하나는 구운 거, 하나는 찐 거, 뭐 이렇게 다 다른 방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먹을 때마다 양은 양인데 뭐 이거 뭐야? 마치 그 화가들이 이렇게 팔레트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차례대로 맛보는 것 같은 느낌. 이건 파란 맛, 이건 빨간 맛, 이건 노란 맛, 이런 느낌이고. 디저트는 원래 거기가 초콜릿 타르트를 프랑스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먹고 나니까 도저히 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파인다이닝과 다르게 잘 먹고 가라잖아요, 컨셉이. 많이 주거든요. 도저히 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였어요? 그래서 비싸요?
비싸죠. 굉장히 좋은 경험이긴 했지만 두 번 갈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낀 게 뭐냐면, 물론 람브루아지는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고요, 셀레브리티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그런데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 동네 단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장 로베어 피테라는 사람이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비비알리테, 아니면 콩망슈알리테라고 해요. 콩비비알리테는 같이 살아간다는 뜻이고 콩망슈알리테는 테이블을 나눈다라는 뜻인데, 17세기, 18세기에 요리가 프랑스 사람들의 음식 문화의 중앙으로 왔을 때 그 철학은 뭐였냐면은 요리와 와인이 인간과 인간을 이어줘서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정을 나누게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파인다이닝에 가면은 뭔가 테이블 앞에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셰프의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콩망슈얼리티와 콩비비얼리티는 굉장히 멀어졌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한 프랑스 요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는 건 오히려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탈리, 피자, 파스타, 스페인, 문어구이, 타파스, 빠에야, 프랑스? 생각나는 게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프랑스가 요리의 나라가 되었냐면은 장 로베어 피테라는 프랑스 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상적인 프랑스 사람이 먹는 음식이 이탈리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이나 오스트리아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이 한 건 뭐냐? 릴리안 블룸 같은 사람을 처음 양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리를 단지 먹는 데 쓰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프랑스 사람들한테 콩비비알리티가 중요했기 때문에 음식이 정치와 모든 문화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이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론이나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각성을 가장 먼저 한 게 프랑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요리 팬들이 공부하는 브리아 사바랑 같은 요리 평론가들이 가장 먼저 생겼고, 음식을 단순히 많이 먹는 골망과 음식을 분석하면서 취미로서 즐기는 골메가 다른 거라는 개념을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요리를 학문으로 가르친다는 개념이 먼저 생겼고,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을 써는 방법도 뭐 어떻게 쓰면 줄리엔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쓰면 포아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셰프들이 내 요리 방식을 책으로 남기려고 할 때 그 단어들이 다 프랑스 단어였다는 거죠. 즉 가스트로노미 프랑세스라는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기교를 설명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요리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한국 요리가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의 반대 극단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요리가 뉴욕에서 하이엔드로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유명했던 레스토랑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꼬치라는 레스토랑이고 그 꼬치 셰프님이 이번에 흑백요리사 2에 나오셨더라고요. 하나는 코트라는 레스토랑인데 코트라는 레스토랑은 기본적으로 왁자지껄한 미국의 스테이크하우스 느낌과 한국의 직접 구워먹는 고기 문화를 컴바인해가지고 성공한 레스토랑이고 또 쌈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쌈 싸먹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요리를 대할 때 밥 먹으면서 평론하면 혼났어요. 어디 있어? 편식하면 혼나고 맛있게 복스럽게 잘 먹는다라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비일리오 말티네즈 셰프에 달린 댓글처럼 너무 관념화된 요리에 대한 문화적 반감을 탑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요리의 원동력이 된 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셰프들이 뉴욕에 가서도 뭔가 손으로 만지고 쌈을 싸고 고기를 굽고 연기가 올라오고 냄새를 맡고 소주를 한잔하고 웃고 떠드는 그 분위기가 진짜 음식을 즐기는 제대로 된 분위기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뉴욕에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흑백 요리사에 대한 글로벌한 인기도 그런 데서 기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관념적이고 본능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뜬구름 잡는 소리로 날아가려고 그러는 몇 가지 장르들을 뭐 제가 K-POP 디몬 헌터스 음악 얘기도 했지만 다시 땅으로 끌어당겨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역할 그게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부쩍 인기 있는 단어가 아비투스라는 단어 같아요. 이 아비투스는 내가 어떤 특정한 사회 계층 안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문화 생활을 나는 네이티브처럼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뜻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한국인들한테 PC방 같은 게 아비투스죠. 어렸을 때 많이 가서 놀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PC방 안 가다 다시 가도 되게 편하게 다시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공간. 찜질방도 그런 아비투스가 될 수 있을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코난이 찜질방 갔을 때를 보면은 코난 오브라이더라는 한국 찜질방이 아비투스가 아닌 거였고 그게 웃긴 거였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으로 파인다이닝을 구경한 거는 대학교 한 2학년 때 캘리포니아 부자 친구가 기숙사 옆방에 살아가지고 그 친구 손잡고 갔다가 계산서 보고 기겁하고 일주일 동안 베이글만 먹었던 그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데 다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브로아지 같은 데 가면은 경직이 돼요. 야 이거 와인 이거 시키면 촌스럽지 않을까? 야 이거 포크나이프 이렇게 주는 거 맞냐? 이러면서 그 레스토랑에 대한 코드를 네이티브처럼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 경직되면은 아 나는 여기가 아비투스가 아니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비투스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안 가면 되냐? 뭐 안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그런 경험들이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간다. 내가 관광객이 된다. 그럼 나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로컬이지만 프랑스 가면 나 관광객이야.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 중산층들도 랑브루아지에 오면은 자기 아비투스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그 코드와 문화를 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는 프랑스 사람도 투어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래 익숙한 아비투스 안에 있는 것과 다른 곳에 가는 것을 전부 다 투어리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앙브루아지 같은 데 가는 것도 일종의 투어리즘이죠.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런 경험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재미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프리즈에서 어떤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갤러리 운영하는 분이 프랑스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다음 달에 나 파리 간다라고 하니까 그 갤러리 컬렉터들이 오는 파티에 초청을 해줬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 맨션에서 한 60대 넘은 수십억 대 그림 사는 분들이 샴페인 들고 동창들 얘기하고 있는데 껴가지고 한 3시간 멀뚱멀뚱 있다 왔어요. 100% 제 아비투스는 아니죠. 하지만 관광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 좋은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내 아비투스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일상을 즐기되 내 아비투스가 아닌 곳에 가게 됐을 때는 내가 거기서 스트레스와 긴장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가지만 그것은 마치 외국에 놀러 가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보러 가고 그 문화를 배우기 위한 거다. 나는 투어리스트로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단골 대접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 파리에 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 하이엔드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 아비투스를 많이 벗어나 있었거든요. 불편한 경험이기도 했지만 아, 내가 파리를 다 아는 건 아니었구나. 이 파리가 아래로도 내가 모르는 레이어가 있고 위로도 내가 모르는 레이어가 있구나. 이걸 발견해가는 게 진정한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